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1년 365일 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따로 마련하는 이유는 이 감사의 절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잊고 지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당시 신대륙이라고 여겼던 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그 일,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고생 끝에 뭐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1년 후에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예배한 것이 기원이 되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들은 이 미국의 교회 절기를 받아들여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혹은 소홀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에게 변화라는 것은 정말 큰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큰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감사를 했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보다 크게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혹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별로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뭐 대표적으로 요즘과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비록 2장 1절에 10절까지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에베소 전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에서 나온 네 가지 변화는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왔던 신학교에서 그 신약학 교수님이 논문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네 가지 변화에 관한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 이 네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를 이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2장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공부했어요.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의 통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며 온전한 삶을 살려면 이 세 부분이 다 온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과 혼은 있을 수 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삶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망에 이르렀던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고 영과 육과 혼의 온전한 통전적인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들은 아마도 생명에 관한 기적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적,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여깁니까? 그런 기적을 이미 우리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인간은 또 지난 수요일에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배웠거든요.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동물 사이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으로 향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철학 같은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이 향해야 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종교적인 신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념이나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조금 과장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걷는다 할 때 우리들이 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도네이션을 합니다. 굉장히 신앙인의 모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금을 낼 때에 자기가 믿는 어떤 다른 신을 위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성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적인 그런 면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사람은 돕고 살아야 된다라는 신념에 의해서 성금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성금을 내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겠지, 나를 착한 사람으로 여기겠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겠지라는 어떤 그런 명예욕에서 성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내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내기 싫은데 내가 속한 단체에서 도네이션하기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있게 되는 원인, 그것을 하게 만드는 동력,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제대로 섬기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혼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계속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종교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규정짓고 인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죠. 자기의 신념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철학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바로 그런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종교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풍조를 쫓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세상 풍속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는 교회 나가서 속박받기 싫습니다, 뭐 교회 나오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나를 속박하는데 나는 자유로운 삶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내 영이, 나의 삶이, 내가 원래 지어진 목적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왜곡되고 가려지고 보지 못하는 상태, 어쩌면 억압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얽매임과 속박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순종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마음이 있는 것을 점차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로는 이방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11절에 보면 육체로는 이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 당시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도 있었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교회인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육체로는 이방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인종의 구분도 없고 빈부나 신분의 차이도 없고 남녀의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이에 구분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 굉장히 세신 분도 있고 이런 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하나 약간 과장돼 보이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천만 불쯤 하는 빌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각각 한 천만 불쯤 되는 빌딩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A 빌딩에는 정문에 50불쯤 하는 번쩍번쩍 금색 빛나는 문고리가 달려있고 이쪽 빌딩에는 40불쯤 하는 은색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천만 불짜리 빌딩인데 똑같이 한쪽에는 50불짜리 금색 손잡이 한쪽에는 40불짜리 은색 손잡이 그러면 이 건물이 이 건물 한번 보고 너는 천만 40불짜리 건물이지만 나는 천만 50불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자기를 뽐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두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은 천만 50불짜리 금색 손잡이 건물이고 이 건물은 천만 40불짜리 은색 손잡이 건물이다 무려 10불이나 차이 나는 큰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천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50불짜리 손잡이와 40불짜리 손잡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금색 번쩍번쩍거리는 손잡이와 은색 손잡이는 분명히 다르죠. 뒤에 앞에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둘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둘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의 본래 가치가 천만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50불짜리를 달았건 40불짜리를 달았건 빌딩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별로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에 소중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온다 할지라도 누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며 구원하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소중한 놀라운 가치를 부여받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전에는 무지와 굳어지고 허망한 마음에 살았던 이방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의와 거룩함을 실현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로 이방인과 새로운 존재,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망한 것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지와 허망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실현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신분 변화와 우리의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다. 그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은 분명한데 내 삶이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에 있어서 온전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는 삶을 온전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냐, 그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그가 의사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누가 몸이 아프면 치료하는 행동을 한다는 그것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범죄자가 경찰 옆을 지나가면 주눅이 듭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찰이란 존재는 그가 범죄자를 제지하고 범죄자를 잡는 행동과 곧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마땅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새로운 존재, 거룩한 새 사람의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아담의 길을 따라 죄악에 있던 우리들이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4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진실하고 정결한 언어 생활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매 순간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유익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볼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빛입니다.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빛의 삶은 무엇입니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은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냥 모호할 뿐입니다.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세상에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마땅히 살아갈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어둠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밝히 비출 수 없습니다. 그냥 모호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어둠을 걷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빛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생명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빛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여기 나오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진가를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빛 가운데 그들도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땅히 인간이 살아갈 길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보고 마땅히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은 자기 혼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춥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우리 구원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그들의 불순종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야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에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